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팬데믹이 시작되고 모든 예배가 온라인으로 전환된 지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는 이 1년이 참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던 시간으로 느껴질 수도 있지만, 또 어떤 이들에게는 이 1년이라는 시간이 참 10년과 같이처럼 느껴졌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면서 겨울이 지나가고 또 아직은 쌀쌀한 기운이 느껴지지만, 조금씩 봄의 향기가 느껴지기도 하고, 또 어느 지역에서는 벌써 벚꽃이 피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백신이 이제 공급되기 시작하면서 뭔가 올해는 좀더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는 다가오는 부활절을 준비하며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이렇게 사순절이 지나고 부활절이 됐을 때, 정말이지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의 일상도 부활하고 또 회복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이란 우리에게 소망을 갖게 해주고, 또 뭔가 우리의 믿음의 능력이 솟구치게 해주는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그만큼 그리스도의 부활에는 능력이 있는 것이고, 또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 된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부활절이란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탑이 되는 가장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러기에 부활절 기념은 교회 역사에 아주 초기부터 시작되었고, 지금까지 중단 없이 진행되어져 왔습니다. 부활절을 어떤 식으로든 기념하지 않는 교회는 없습니다. 뭐 단순히 부활을 찬양하는 찬송가를 부르든, 아니면 매우 정교한 어떠한 의식을 거행하든 간에 거의 모든 교회가 부활절을 기념합니다. 이날을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기까지 하는 그러한 중요한 날이죠. 하지만 우리는 올해도 이 부활절을 또 준비하면서,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부활절이 교회의 큰 행사 중 하나로만 인식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아니, 심지어 그냥 단순히 스프링 브레이크가 끼어져 있는 그러한 한 주말 정도로 여겨지고 있지는 않은지, 또 어떠한 물건을 우리가 세일한 가격에 싸게 살수 있는 세일즈 이벤트를 하는 그러한 주말 정도로 여겨지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부활절의 본질을 잃어버린 채 단순히 그냥 1년에 한번 돌아오는 꼭 치루어야 하는 행사 중 하나로 전략해 버리지는 않았는지, 이 부활절의 본질을 잃어버린 채 어떠한 기쁨도 능력도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무뎌져 버리지는 않았는지, 또 부활절이 우리 자신에게 어떠한 실질적인 의미를 주고 있는지 한번쯤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먼저 우리가 인정하고 믿고 시작해야 할 것은, 이 부활의 놀라운 사건은 이 세계 지도에서 그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특정한 장소에서 특정한 날 일어난 믿을 수 있는 역사적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건은 마태복음 28장 6절에서 말씀한 것 같이,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이빈 무덤 옆에서 서서 말한 그두 천사에 의해 제일 처음 선포되었고, 또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 사도 바울에 의해서도 확인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그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활의 본질입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이 십자가형을 통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 부활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시죠? 그런데 이러한 사건이 선포되고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 이 부활에 관한 불신앙적 태도를 가지고 어떻게 죽은 자의 부활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고린도 교회의 중요한 교리적 문제인 이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많은 문제들 중에 그들의 믿음의 기초가 연약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그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초로 하고 있는 기독교의 기반을 뒤흔드는 문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미 전한 그 부활의 복음을 다시 한번 전하여서 이 어린아이와 같은 미성숙한 고린도 교회로 하여금 성숙한 자들이 되기 위해 올바른 앎을 또 올바른 믿음을 촉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1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여기서 알게 하노니로 번역된 헬라어 그노리조는 그 말은 그냥 알게 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히 알게 안다라는 의미입니다. C.F. 에반스라는 신학자는 부활에 대해서 말하기를 기독교는 무엇보다 부활의 종교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유명한 철학자 존 락크는 말하기를 우리 구세주의 부활은 이 기독교에 있어서 정말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분이 메시아인지 아닌지의 여부는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두 가지 진술은 우리가 기억해야 할 두 가지 요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기독교는 부활의 기초에 있다는 점과 또 그리스도가 메시아이며 주님이시라는 사실 또한 이 부활의 기초에 있다는 점입니다. 그만큼 부활은 기독교 진리의 초석이고 또한 모든 인간 영혼의 운명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이 세 가지 역사적 진실을 통해 확실한 부활신앙을 갖기를 소망하고 또 이 부활신앙이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주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볼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이 부활의 논쟁 가운데서 이 바울의 관심은 부활교리 자체가 아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의 관심은 이 교리가 성도들의 삶과 얽히는 과정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삶에 적용한다라고 하지만 실상은 이와 반대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죠. 우리는 이미 나름의 상황 속에 살면서 거기서 생겨나는 나름의 입장에서 이 복음을 받고 또 복음을 해석합니다. 그리고 또 적용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은 교리적 잘못을 낳아서 오늘날에도 현대 비평적 자유주의자들로 말미암아 이 예수님의 부활을 역사적 사건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1세기 교회가 신앙적으로 만들어낸 교리나 또 신화로 생각합니다. 또 놀랍게도 부활교리는 이 사실 여부를 떠나서 단지 우리에게 소망과 또 도덕적 교훈만 주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부활교리, 이 부활신앙은 바울이나 초대교회가 만들어낸 교리가 아닙니다. 3절과 4절에서 성경대로라고 이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는 것처럼 이것은 사도들로부터 전해진 역사적 사실이요,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신학자 존 웨일은 부활에 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은 부활을 설명하지 않는다. 부활이 복음을 설명한다. 부활에 대한 신앙은 기독교 신앙의 부록이 아니라 그것이야말로 기독교 신앙 그 자체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복음을 다시금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바울이 성도들에게 전했고 또 그들이 받아들여 지금 그 안에 선 복음, 곧 그들이 믿어 구원을 받을 그 복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3절과 4절에 죽으심과 장사 지내심 바 되심과 부활하심으로 요약되어 나타나는데요. 3절과 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다가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러기에 이 말을 굳게 믿고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복음의 메시지인 것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여 왔지만 그들은 복음의 능력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하고 또 체험하지도 못한 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내에는 계속해서 이 신앙을 유지하기 힘든 위험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개인적으로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을 부인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떠한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래서 바울은 저들에게 이 복음의 중요성을 다시 알게 하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 복음의 능력을 다시 알게 하기 위해서 이 그놀이죠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복음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이 복음을 굳게 지켜야 했습니다. 굳게 지키고로 해석된 이 헬라어 단어는 굳게 붙잡고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복음을 굳게 잡고 끝까지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을 부인하는 자는 어느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10장 22절 말씀입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전해진 말씀을 굳게 붙잡을 때 곧 복음을 헛되게 믿지 않았을 때에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사람들이 복음을 이해한다고 해도 진정으로 그 복음을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면 그들의 믿음은 근거 없고 공허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은 구원이 불확실한 미래의 한 사건이 아니라 현재 상태에서 체험하고 있는 확실한 사실임을 증명하는 말입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하여 고린도 교인들이 지금 이 복음을 받아들였으면 이미 구원을 받은 것이고 또 현재를 살아가는 저들로 하여금 그 구원을 누리며 살아가야 함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2절 말씀에 내가 전한 그 말, 또 3절 말씀에서도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먼저라는 말을 쓴 것은 이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제일 먼저 전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너무나도 중요하기에 제일 먼저 전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죽음이 바로 구원의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외에 그 어느 것으로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이 구원을 누리는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몸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자신이 받은 메시지를 간직한 채 전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자기가 받은 그대로를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위에 세워진 진리의 집이고 또 이 진리의 증인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 교회란 결코 존재할 수 없는 것이에요. 역사적 교회는 죽음의 핍박 가운데서 이 부활의 역사적 사실을 지켜왔습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사도행전 4장 20절에 말씀해 보면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신앙이 이 부활의 진리의 터 위에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확실한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굳게 잡고 끝까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진심으로 믿으신다면 이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며 이 진리를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 다시 살아나신 주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라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는 사실을 증거해 줍니다. 만일 그분이 죽이시지 않으셨다면 결코 장사되지 않았을 것이에요. 성경대로 사흘 만에라는 말씀은 이미 구약에서 예언된 말씀의 성취를 알려줍니다. 시편 16편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해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님의 부활을 매우 분명하게 말해주는 예언적 말씀이죠. 베드로도 주님의 부활을 계시한 구약의 예언을 선포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5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의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9절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자신이 죽을 것과 또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을 믿지 않음에 대해 책망하신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그런데 재미난 것은 이 본문 4절 마지막 부분에 이 4절, 다시 살아나사의 표현이 그 바울이 지금까지 써오던 그 과거형을 사용하지 않고 완료형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모리스라는 복음주의 신약학자의 해석에 의하면 이 현재 완료형으로 기록한 것은 예수의 부활이 단순히 지나간 일회적 사건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재까지 계속 부활하신 몸으로 역사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즉,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시고 미래에도 변함없이 살아계실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예수님의 살아나심과 제자들에게 보이심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낙심한 제자들에게 사명 부여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5절부터 8절 말씀해 보면 보이셨다라는 말이 반복되어 사용됩니다. 첫째로는 개바에게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이 장면은 누가복음 24장 34절에 나타나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하였고 그 직후에 이것으로 심히 통곡하며 낙심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용서하셨고 또 여전히 자신의 제자 중한 사람으로 생각하셨어요. 더 나아가서 아직 생겨나지도 않은 그 교회를 완성해야 할그 엄청난 사명을 베드로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열두 제자에게 모습을 보이셨는데요. 이 장면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나타납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의 죽음 후에 이 두려움과 또 시리에 빠져있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자신의 살아나심을 확인시키고 또 그들을 격려하며 위대한 복음 전파의 사명을 부여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500여 형제에게 일시의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본문 6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여기서 목격자들이 수가 그 500여 명이었다는 사실은 이 회의주의자들로 하여금 이 부활의 사건을 이 소수 추종자들만의 목격담으로 무시해버리기 전에 그 의심을 멈추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그 일시에 그분을 보았고, 또 바울이 이 서신을 쓰고 있을 당시에도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살아있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후에는 야고보에게 모습을 보이셨죠. 여기 나오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입니다. 처음에 야고보는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본 이후에 그는 신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교회의 지도자로 추대되었고 이 신약 성경 가운데 야고보서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도와 사도 바울에게 모습을 보이셨어요. 사도임을 증명하는 자격 가운데 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했다는 사실이었는데 바울에게도 보이셨다는 점에서 바울은 자신을 사도라고 부를 자격이 있었습니다. 본문 8절 말씀입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이 목격한 그 증인들의 말씀을 짧게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이 5절부터 8절 말씀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이 찾아오셨다는 말씀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이 역사적인 사건을 증명하는 측면에서 이 말씀을 바라보고 있지만, 단지 그뿐인가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 안달나신 것 같은 모습 정도로 비춰지지는 않으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저는 저들을 주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죽으신 주님께서 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시 찾아오셨다라고 믿습니다. 다시 살아나셔서 자신을 보이신 주님은 사랑과 은혜의 주님입니다. 시리에 빠져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자신의 살아나심을 확인시키시고 그들을 격려하실 뿐만 아니라 저들에게 위대한 복음 전파의 사명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불충성의 괴로움 가운데 신음하는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다시 일으켜 주셨어요. 아일랜드의 철학자인 버클리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사랑이란 우리 자신이 당한 상처보다 잘못을 저지른 사람의 아픈 마음을 더 생각하는 용서의 마음이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당한 상처보다 잘못을 저지른 우리들의 아픈 마음을 더 생각하는 그 용서의 마음. 그리고 용서를 넘어서서 이렇게 연약한 자들을 세워 하나님의 위대하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 요한복음을 보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러 번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 자신을 알리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제자들의 반응이 참으로 흥미로운데요. 이 시리에 빠진 제자들은 그들의 고된 삶의 현장에서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It is the Lord, 주시라! 라고 소리치며 사명의 길로 뛰어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7절 말씀에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시 살아나신 주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심으로 우리에게 사랑으로 찾아와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고된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찾아와 주신 그 부활하신 주님을 발견하고 우리 역시도 이 제자들처럼 It is the Lord, 주시라! 라고 외치며 우리의 고된 삶을 박차고 이 부활의 능력으로 찾아와 주시는 주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건은 이 바울 생애의 전환점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아마도 평생 잊지 못할 사건이 있다면 그것은 그의 생애의 전환점이 된 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건일 것입니다. 이 사건은 그의 생애의 BC와 AD를 나눈 사건이었어요. 우리는 역사를 구분할 때 BC와 AD를 AD로 우리가 나누죠. BC는 예수가 이 땅에 오시기 전, AD는 예수가 오신 이후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해 보시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BC입니까? 아니면 AD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인생을 살았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는지가 중요한 것이에요. 나에게 BC와 AD가 구분되는 변화가 없다면 이전의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옛사람, 옛생활을 계속할 수밖에 없지만 그 구분점이 분명하게 있다면 이전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BC의 삶을 살았던 이 열성적인 바리새인이었던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의 원수였어요. 심지어 신자들을 핍박하고 옥에 가두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AD의 삶을 살게 된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할렐루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바울은 죄인들을 죄에서 이끌어내어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상기시켜 주고 있는 것이에요. 모든 사도들이 죄에서 구원을 받았지만 자신은 더욱더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었다라는 사실을 오히려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죄에서 구원을 받았는지 생생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더더욱 자신이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임을 알았던 것이에요. 하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그런 특권과 책임을 맡을 수 있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 저희 공동체에 계신 어떠한 집사님께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울먹이며 전화를 하셨는데 어젯밤에 어떤 꿈을 꾸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너무 벅차고 힘들어서 저에게 기도를 받고 싶다는 생각이 드셔서 전화를 하셨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집안에 더러운 벌레들이 너무 꽉 차 있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지 이 호수로 물을 뿌려서 그 벌레들을 다 치우려고 해도 도저히 다 치울 수 없을 정도로 꽉 차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것이 다 자신의 죄라는 것을 알려주셨는데 주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를 주님 앞에 자신의 그 죄가 얼마나 많은지를 깨닫게 되니까 자신이 얼마나 주님 앞에서 형편없는 사람이었는지 얼마나 주님께 죄송하던지 한없이 울다가 깼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러한 죄인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또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 축복을 허락해 주신 그 주님의 마음이 너무나도 벅차게 다가와서 혼자 감당하기가 어려워 기도를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비록 전하였지만 함께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며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구나라는 이 말씀의 고백이 절로 나오는 시간이었고, 앞으로는 이 은혜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고 싶다고 고백하시는 그 집사님의 말을 듣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바울도 이러한 고백을 통해 근본적으로 완전히 바뀐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바울은 자신을 철저히 가치 없는 존재라고 인식했습니다. 자신을 향한 바울의 평가를 한번 보십시오. 9절 말씀입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가 개종하기 전에는 이 초대교회에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또 그들을 죽였습니다. 그 역시 자신의 혈통과 또 자신이 이룬 그 사회적 지위, 그리고 자신의 그 뛰어난 도덕성과 그 의로움에 대한 철저한 자부심을 갖고 있었어요. 많은 믿는 자들을 죽이고 또 교만에 사로잡혔던 것에 대한 그 죄의식은 이 바울로 하여금 자신이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것을 깊게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그리스도와 실제로 직접 만나지 않고는 그가 그렇게 완전히 모든 것을 포기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토록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게 되기란 결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바울도 그렇겠지만 다른 어떠한 사도들도 자신의 그 지위를 얻은 것에 대해 자신의 공로로 된 것이라고 자랑할 수 없었을 것이에요. 그들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그 자리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죄인들에게 부어주시는 그 분에 넘치는 은혜로 바울은 그 구원을 받았고 또 봉사할 능력을 얻게 된 것이에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처럼 합당하지 못한 사람에게 풍성하게 주어졌기 때문에 바울은 어느 누구에게도 그의 위치나 또 그의 소명을 빼앗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된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 만나기 전의 삶과 만난 후의 삶이 확연히 달라지는 것이에요. 그럭저럭 무의미하게 살던 사람이 사명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시리에 빠진 제자들이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사명의 길로 나아간 것처럼 우리도 고단한 삶의 현장에서 지금도 살아계시며 그 역사하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이 사명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은혜에 대한 우리의 적절한 반응은 우리의 온 존재를 다하여 전적으로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일같이 죄를 범하고 영적인 교만함 가운데 사는 그 죄인 중에 죄인인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제사장으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며 나의 닿은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라고 겸손하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기독교에 대한 모든 주장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우리가 현세와 내세에 대해 무엇을 믿느냐는 것은 예수님이 죽음이라는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셨는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서도 이 전해진 말씀을 굳게 붙잡을 때 헛되게 믿지 아니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볼 때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온갖 그 분쟁들은 그들이 복음에 다시 한번 관심을 집중해야 함을 보여주는 증거였어요. 그들은 한마디로 방황 중에 있었으며 또 바울은 그들을 다시 복음으로 또 그 복음의 중심으로 중앙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그는 본서신의 결론 부분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5장 5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해 매우 열심히 수고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것은 그를 사랑하시기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위해 베푸신 은혜가 너무도 컸기에 바울이 하나님을 위해 그렇게 열심히 수고한 것이에요. 본문의 수고하다라는 말은 이 기운이 다하여 탈진할 때까지 수고했다라는 말을 의미합니다. 다른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라고 말하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은 자신을 내세우려는 그러한 뜻이 아니라 그가 그만큼 그리스도께 많은 빚을 졌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그가 하나님께 엄청난 죄를 범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존 버녀는 영국의 청교도로서 이 부르의 명작 철로역정을 썼습니다. 존 버녀는 그의 삶의 이야기를 이 책으로서 이 죄인 괴수에게 넘치는 은혜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버녀는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가장 적은 사람이라고 진정으로 믿었어요. 여러분, 본래 우리는 하나님께서 도덕적으로 인정하실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한 그 진노와 그 추방의 형벌을 마땅히 받아야 할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너무나도 많은 죄를 지은 죄인들이에요. 하지만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사랑으로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무한적으로 넘쳤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에 빚진 자들입니다. 죄밖에 없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생각하고 모든 성도들에게 사명을 주신 것에 감사하며 우리의 삶을 들여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2012년부터 시작한 그 응답하라라는 드라마 시리즈가 있습니다. 응답하라 1997, 1994, 또 1988이라는 제목으로 이 굉장히 흥행한 드라마였는데요. 1980년부터 1990년대를 배경으로 그 시대의 향수를 다시 느끼게 하는 다양한 에피소드를 담고 있습니다. 그때의 추억을 기억해내고 또 그 당시의 모습을 재조명하게 만드는 그 열풍을 이끌어낸 하나의 문화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2000여 년 전의 배경을 살펴보며 그 시대에 있었던 부활의 역사적 사실들을 재조명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바라는 것은 단지 이 사건이 2000여 년 전에 머물러 있는 추억의 사건이 아니라 2021년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재조명되어서 여전히 살아 역사하고 있는 이 부활의 기쁨의 소식에 응답함으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의 가정과 삶터 안에서 이 영적인 열풍을 이끌어낼 수 있는 영적 아이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2021년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의 소식에 기쁨으로 응답하십시오. 고린도 교인들처럼 그리스도에게서 멀리 떨어져 혼란스러운 이 세상 가운데서 방황하지 말고 다시 복음을 중심으로 나아오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시며 사는 삶을 사십시오. 우리의 수고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돌리는 겸손한 삶을 사십시오. 힘들고 어렵고 두렵고 불확실하고 그 불안정한 상황, 그 어떠한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이 부활신앙을 잊지 말고 이 신앙을 사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는 교회가 아니라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며 승리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